여러분, 그 삼국지 관련 게임이나 소설 한 번쯤은 다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죠.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작품 딱 시작하자마자 그첫 번째 스테이지에 등장해서 우리 주인공들의 경험치 재물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머리에 노란 수건 두르고 나오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막 농기구 휘두르고 달려드는 적들. 네, 바로 황건적입니다.
네, 황건적.
우리는 보통 이들을 그냥 튜토리얼용 잡몹이나 아니면 뭐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이성을 잃고 일어난 약간 단순한 폭도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사료랑 연구 기록들을 모아놓은 스택을 쫙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와, 우리가 이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184년 중국 대륙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 황건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살펴볼 자료가 그 일본 역사학계의 황건적에 난 해석연구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학술 보고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단순한 농민 반란으로만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당대 최고의 조직력을 갖춘 아주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복합체였다는 사실에 아마 많이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오, 복합제요?
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해볼 작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황건적이라는 이 조직의 진짜 실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나라인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왔는지 그 지성사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엑스트라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삼국시대라는 그 거대한 무대를 아예 세트업한 진짜 주인공들이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인공 맞습니다.
먼저 도대체 기원후 184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 노란 수건을 두르고 일어났는지 그 팩트부터 좀 짚어보죠.
네, 당시 배경을 좀볼 필요가 있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 후한의 상황이 거의 뭐 현대의 국가부도 사태 그거랑 똑같더군요.
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 오고 또 전염병까지 닥치면서 소규모 자작농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된 거죠.
다들 떠돌이 유민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난민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이었던 건 자연재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 재해가 끝이 아니었나요? 그럼 뭐가 제일 문제였죠?
진짜 문제는 바로 정부의 행정마비였습니다. 당시 후한 조정은 재난을 수습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거든요.
아, 행정마비.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저도 참 제일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 중앙정치의 붕괴 과정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황제들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일찍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황제의 외가 친척인 외척들하고 궁중 내부의 내시들, 즉 환관들이죠.
아, 외척과 환관, 영원한 라이벌이네요.
이둘 사이의 권력 투쟁이 완전히 극한으로 치달은 겁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거의 국가 공식 비즈니스처럼 만연했으니까요.
와, 진짜 국정농단의 뇌물 스캔들까지 국가의 정당성이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네요. 그 거기에 더해서 당고의 금이라는 사건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 당고의 금. 네, 맞습니다. 그 행정마비의 화룡점정이 바로 당고의 금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부패한 환관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청류파 관료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방 지식인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린 사건입니다.
아,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숙청한 거군요.
네, 이 사건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요.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지역 엘리트들하고 협력해서 구호 작업을 펼쳐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재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 소통의 파이프라인을 국가가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사메지마 히로피 같은 일본의 연구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거든요.
아, 소통 단절.
재해를 수습해야 할 국가의 역량이 임계점 아래로 뚝 떨어지자 백성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 밖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짜 비유하자면 현대의 그 경제 위기랑 팬데믹이 동시에 터졌는데 정작 정부 부처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느라 완전히 멈춰졌고.
네. 기능이 정주된 거죠.
게다가 현장 전문가나 지식인들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한 꼴이네요. 와,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다.
엄청난 절망감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강한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국가가 붕괴하고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사실. 네, 이거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가 고프고 화가 났다고 해서 전국 단위로 수십만 명이 특정 날짜에 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왜냐면 분노에 찬 난민물이랑 고도로 체계화된 반란군은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냥 경제적 위기만으로는 이 엄청난 동원력이 설명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그 간극을 포착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사실 경제적 원인만으로는 그 흩어진 유민들을 하나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결속시킨 에너지를 결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접착제가 필요했을 텐데요.
네. 고향을 떠나 파편화된 이 수많은 난민들을 묶어준 거대한 접착제가 바로 장각이라는 인물이 이끌던 태평도라는 종교 네트워크였습니다.
아, 태평도. 제가 그 조직망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단순한 사이비 종류 집단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이었죠.
그들은 세력을 36방이라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했는데 큰 방에는 만 명, 작은 방에는 6에서 7천 명 정도를 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단순한 군대 편제인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엔 약간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안에 병을 고치는 의료진이 있고 또 막 일용하는 상인들이 섞여 있고 심지어 서로 물자를 융통하는 경제적 상호부조 기능까지 다 있더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공동체였던 거죠.
게다가 장곽의 제자인 마원회 같은 인물은 수도 낙양 한복판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아까 말한 그 부패한 환관들하고 선을 대고 로비까지 벌였더라고요.
네, 정치 공작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괭이든 농민 행세를 하면서 수도에서는 최고 권력층이랑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조직 아닌가요?
거의 거대한 대한국가나 다름없는 아주 고도의 네트워크 조직이었죠. 그 국가의 행정망이 붕괴된 빈자리를 이들 태평도 조직이 치유와 복지라는 이름으로 파고든 겁니다.
치유와 복지라.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어떤 점이 특히 그러셨나요?
자료를 보면 질병을 치료할 때 부수, 그러니까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주문을 외우게 하고 환자들한테 막 도덕적인 참회를 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태평도의 핵심 치료법이었죠.
근데 솔직히 짚고 넘어갈 건 좀 짚고 넘어가죠. 부적 띄운 물로 전염병을 고친다는 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종교적 사기극 아닙니까?
현대의학으로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절박한 난민들을 상대로 한 플라시보 효과? 뭐 그 정도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이런 좀 허술해 보이는 교리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건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질병치료 목적만의 사기극이었다면 결코 수십만의 결집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작동하는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좀 보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향을 잃고 호적에서 떨어져 나와서 길거리를 헤매는 유민들.
네, 완전 막막한 상황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당장의 빵도 절실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신뢰? 종교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교리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소셜 테크놀로지로 작동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소셜 테크놀로지.
아, 신기하네요.
태평도는 이 질병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위생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도덕적이고 우지론적인 부조화의 결과로 해석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부적물을 마시는 이 치유의 의뢰는 역설적으로 환자들을 과거의 낡은 정체성에서 분리해내는 거였어요.
분리해서 어디로 가죠?
태평도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 안으로 편입시키는 아주 강력한 사회화 과정이었던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 참회하는 그 순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형제자매, 즉 거대한 신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아, 진짜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연대로 싹 치환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끈끈한 네트워크에 결정적인 불을 딱 붙인 슬로건이 그 유명한 구호중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네, 정말 유명한 문구죠.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마땅히 일어설 것이다. 올해가 갑자년이니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이야, 진짜 멋진 말이에요.
이 구호는 정말 고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마케팅 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재적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무려 세 가지의 거대한 세계관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첫째로 푸른 하늘로 상징되는 기존 후한 왕조를 타도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정치적 혁명 선언입니다.
아, 푸른 하늘이 후한이군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그 유명한 우주론, 즉 오행설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한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에 대비해서 그것을 이기고 대체할 새로운 우주 질서로서 토덕을 상징하는 황색을 내세운 거고요. 그래서 다들 그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른 거군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노란색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셋째는 시간의 재기동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재기동이요?
1084년이 갑자년인데요. 이 갑자년은 동양의 시간관념인 60갑자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아, 리셋이네요, 완전히?
네. 낡은 시대의 부패나 전염병, 굶주림이 모두 정화되고 시간 자체가 새롭게 열린다는 일종의 종말론적 구원의 약속이었죠.
와,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후쿠의 시게마사 같은 역사학자는 이걸 이렇게 분석해요. 이 노란색에 대한 맹신이 단순히 장각이라는 한 명의 교주가 급조해낸 얄팍한 교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청주나 서주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있던 어떤 지역 전통 신앙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기획된 다침적인 혁명 네트워크였네요.
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탐구의 흐름이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인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역사책에는 그저 왕조를 괴롭힌 단순한 도적대로 기록되어 왔잖아요.
네, 정사에는 주로 그렇게 나오죠.
도대체 후대 학자들은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았는가? 역사를 누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오늘 자료인 일본 역사학계의 연구사가 아주 낱낱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학문적 해석이 시대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겁니다.
그렇죠.
먼저 일본의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의 제국주의 시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시기 일본의 동양 사학자들은 사료를 수집하고 텍스트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는 이런 기초 작업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팩트체크는 잘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철저하게 국가와 왕조의 흥망성쇠라는 단일한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아, 국가와 왕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의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시대적 한계가 있었죠. 천황 준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국을 건설하면서 서구 열강이랑 막 경쟁하던 팽창기였잖아요. 일본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강력한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붕괴하는가 이런 두려움과 관심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엘리트 관료의 안경을 딱 끼고 184년의 중국 대륙을 쳐다본 셈이죠.
네, 완전히 탑다운 방식의 시선이네요.
그 관점을 적용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제국주의 치하의 학자들은 승자의 기록인 정사, 즉 후한서 같은 사료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짙었어요.
아, 이긴 쪽의 기록만 믿은 거군요.
네. 그래서 그들의 렌즈를 통해 본 황건적은 제국의 질서를 교란하는 미신적이고 요괴스런 도적, 이른바 요적에 불과했습니다.
요적, 그러니까 요괴 같은 도적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해체되는가 하는 그 결과에만 몰두했지 그 안에서 고통받고 뭉쳤던 민중들의 삶이나 종교의 어떤 사회적 기능,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제국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사학계의 분위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오죠.
전후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일본 지식사회를 확 휩쓸게 되잖아요. 이때 학자들은 이 황건적을 어떻게 재평가했습니까?
기존의 그 천황제와 국가주의라는 신화가 박살난 전후 일본의 젊은 지식인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을 국가가 아닌 민중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려다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역사를 계급투쟁과 생산양식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했죠. 기무라 마사오 같은 학자의 연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기무라 마사오?
이 관점에 따르면 황건적은 더 이상 요괴스러운 도적이 아닙니다. 지배계급의 무자비한 수탈과 대토지 소유라는 모순에 맞서 일어난 빈농들의 영웅적인 농민전쟁, 이제 역사를 진보시키는 혁명의 주체로 아주 화려하게 복권됩니다.
와, 평가가 국가극이네요. 그럼 종교는 어떻게 본 건가요?
종교는 단지 그 계급적 분노를 담아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해석되었고요.
렌즈를 완전히 바꿔 끼운 거네요. 가난한 농민 대 부요한 지배층이라는 아주 뚜렷한 투쟁의 안경으로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엑스트라 취급받던 민중을 드디어 주인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뭐 확실한 공헌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계급 투쟁론의 해석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뭔가 심각하게 악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모순을 발견하셨나요?
아까 우리가 태평도 네트워크를 막 해부할 때 그 안에는 순수한 빈농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었잖아요.
네, 다양한 계층이 있었죠.
의료진도 있고 전국을 떠도는 상인도 있고 심지어 아까 말한 부패한 궁정의 환관들하고 결탁한 로비스트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반란에 참여한 동기가 전부 다 달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 배가 고파서, 또 누군가는 종교적 구원에 대한 어떤 맹신으로, 또 누군가는 이 혼란을 틈타서 한자리 크게 차지하려는 권력욕으로 모였을 텐데, 이 복잡다단한 욕망의 덩어리를 몽땅 단일한 농민계급의 투쟁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쓸어담는 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경제결정론적 오류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가와카스 요시오 같은 이후의 학자들이 제기한 비판이 정확히 바로 그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아, 이미 그런 비판이 있었군요.
네, 황건적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는 가난한 유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꽉 장악하고 있던 무장 집단, 그리고 사병을 거느린 유력한 호족들, 또 철저한 종교적 신념가들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복합체였네요.
이들을 단지 억압받는 농민이라는 하나의 단일 계급으로 퉁쳐버리면 당시 후한 사회가 안고 있던 어떤 다층적인 모순과 복잡한 네트워크의 성격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업계는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을 모두 넘어서서 황건적이라는 현상이 중국 역사에 남긴 진짜 구조적 결고에 주목하기 시작했군요.
네, 관점이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죠.
자료의 마지막 파트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통찰력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사실 장각이 이끈 184년 본대의 무장봉기는 불과 몇 달 만에 정규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교주인 장각은 병사잖아요.
네, 아주 허무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참패한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반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낳을 수 있었던 건가요?
최근 연구가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브랜드의 재사용, 그리고 병력 동원권의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이요?
네. 물리적인 본대는 파괴되었지만 황건적의 나는 후한이라는 국가가 가진 통제력의 임계점을 만천하에 까발려버렸습니다.
아, 국가의 미천이 드러났군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과 지방 유지들이 똑똑히 알아버린 거죠. 장각은 죽었지만 황건이라는 브랜드는 살아남아서 청주 황건, 흑산, 백파 등 여러 집단이 190년대까지 계속 그 이름을 빌려 활동했습니다.
반란의 불길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번지니까 다급해진 중앙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죠.
바로 각 지방의 관리나 지역 호족, 의용군 지휘자들에게 병력을 스스로 모집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줘버리는 것 말입니다.
그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근대 국가든 고대 국가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합법적인 폭력에 대한 독점권이거든요.
네, 무력은 국가만 가져야죠.
그런데 후한 중앙정부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반란을 스스로의 힘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기에 이 무력의 독점권을 민간과 지방에 완전히 외주화, 즉 아웃소싱 해버린 겁니다.
와, 군사권을 외주화. 이 통찰이 진짜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네요.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자체가 구체제인 후한을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과정이었던 거군요.
네, 스스로 명줄을 끄는 겁니다.
진압의 대가로 각 지방에는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무장 집단들, 즉 군벌들이 합법적으로 딱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삼국시대의 진짜 시작점이 유비, 관우, 장비의 어떤 낭만적인 도원결의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려다 군사권을 아웃소싱해버린 정책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죠. 특히 조조의 사례가 이 메커니즘을 가장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조조요?
조조는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환건적 자녀 세력, 무려 30만 명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30만이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고 군사훈련을 빡세게 시켜서 자신의 최정예 부대인 청죽병으로 아예 흡수해버립니다.
와, 대박.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던 유민들의 거대한 종교 반란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는 군벌의 핵심 군사 인프라로 전환된 겁니다.
와, 184년의 거대한 폭풍은 단순한 실패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낡은 세계를 확 허물고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호족연합체제를 잉태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였군요.
네, 역사의 엔진이었던 셈이죠.
정말이지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술보고서를 통해 나눈 이 깊은 대화가 단지 1080년 전 중국의 낡은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뭐 일본 학계의 고루한 혼쟁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현실과도 맞닿아 있죠.
당장 내일 혹은 한 달 뒤에 여러분이 뉴스에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막 대규모 시위나 반정부 사태, 폭동의 현장을 보실 때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네.
기자가 혹은 정치인이 지금 저 복잡한 사건을 과연 어떤 렌즈를 끼고 보도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인 경제적 불만으로, 누군가는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또 누군가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실패로 그 현상을 규정하려 들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서 황건적에 각기 다른 안경을 더 씌웠듯이 말이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출처 이면에 어떤 정치적, 시대적 배경이 작동하고 있는지 항상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비판적 시각 정말 중요하죠.
복잡 다단한 사건을 하나의 아주 얄팍한 원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종교나 이념 같은 무형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에서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을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로 돌변할 수 있는지 통찰하는 것.
네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를 읽어내는 진정한 방식일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혼자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네요.
오늘 자료의 후반부에 보면 황건적의 태평도랑 매우 유사하면서도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종교 집단, 장로가 이끌었던 오두미도 이야기가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아, 오두미도. 천사도라고도 하죠.
네, 아따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국가와 전면전을 벌이다 파괴되어서 결국 군벌들의 병력으로 흡수되어버린 장각의 태평도를 샅샅이 파헤쳤잖아요.
네,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오두미도는 훗날 조조의 막강한 군대와 딱 맞닥뜨렸을 때 끝까지 싸우는 대신 조조에게 항복하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합니다.
타협을 한 거죠.
자, 그 대가로 그들은 종교적 자치권을 인정받았고요. 훗날 정식 도교 교단으로 살아남아서 수백 년간 중국 사상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네, 초기 도교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촥 결집시켰지만 생존의 기로에서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한 두 네트워크의 아주 극명한 대비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발칙한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네.
만약 황건적의 지도자 장각이 무장봉기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선택 대신에 그 수십만의 유민 네트워크와 뛰어난 사회적 결속력을 무기로 삼아서 후한의 권력자들과 치열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와,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는데요.
태평도를 국가 시스템 안으로 싹 연착륙시켜서 합법적인 지역 자치체제로 만들었다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중앙정부가 무력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뼈아픈 실책도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삼국시대라는 매력적이고도 잔혹한 혼란기는 이 세상 역사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거대한 역사의 폭풍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신용을 위한 타협 없는 충돌과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협상 중 과연 어느 쪽이 세상에 더 길고 깊은 궤적을 남기게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 밤 진단하기 어려운 역사의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쥐어놓고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흥미롭고 예리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